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가온 말씀의 무게와 은혜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개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영적 시즌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심지어 주일 말씀이 지난 토요일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찬양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맞이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표현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인 나 자신이 가진 영적 상태 그리고 제가 이를 위해서 드린 설교 위한 그리고 개인의 영적 삶을 위한 기도의 분량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를 위해서 한 기도의 분량 이 변수들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파고드는 그 정도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34주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화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크게 잘못되었구나 이런 메시지가 다가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단 말이지 이런 메시지가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루었던 기도에 대한 깊은 확신이 우리 각자에게 어느 정도 도전으로 또 그룩한 결심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 이 생각 세계라는 게 그냥 두어서는 되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것을 정복해야 되겠구나. 생각 세계를 내가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도 받았을 것이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루면서 2장 6절에서 8절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하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 구절로 생각하지만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 8절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절까지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말씀에 헌신하여 살아온 결과 지금도 시위대 안에 갇혀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결과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의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쓸 것, 이 필요를 궁핍한 빌립보 교우들이 헌금에 동참함으로써 채웠어요. 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더 헌금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전을 위해서 헌신한 나의 피로를 채운 빌립보 교우들의 너희들의 피로를 나의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나를 사용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 진전에 복음 확산에 사용하신 이때까지 나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 주님께서 크레딧, 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상투적인, 우리는 편지를 쓰면서 보통 이메일 마칠 때 보면은 자기 이름 적거나 굿바이 하기 전에 best regards 또는 sincerely yours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투적인, 의례적인, 형식적인 워딩이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1절, 22절, 23절에 일반 편지를 끝낼 때 그 상투적인 습관적인 그 이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 사도 바울이 서신 끝날 때마다 이런 편지로 마무리하더라.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에도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또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 비슷비슷한 말을 하는. 근데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편지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압축된 기도로 보세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크게 강조한 압축된 기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을 먼저 잠시 한번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지금 사도는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를 방문하는 루가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디모데도 있을 것이고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있겠죠. 사도 바울을 자랑스러우고 그의 갇힘을 안타까워하는 그들이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빌립보에 편지를 쓴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언급해 주세요. 우리도 안부 전한다고 해 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손을 들어서 헬로 사랑의 문안을 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22절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투옥되어 있으면서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런 흔적이 1장 13절 14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가이사의 집이라는 표현은 로마 제국 내 가장 최고 권력인 황제와 관련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황제의 직할 그의 소유 영지, 그는 직할 영지를 돌보고 그의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직위가 높은 그런 고위관리도 있을 것이고 노예도 있을 것이고 노예로서 돈을 들여서 이제 자유를 얻은 해방노예도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내 최고 권력자인 황제 측근에서 황제 재산을 관리하고 황제 토지를 관리하고 그 황제가 나타날 때마다 큐리오스, 주라고 경배를 했던 그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그들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멀리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빌보는 자랑스러운 로마의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 측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서 문안한다는 것이 특이한 경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2절까지 이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23절 이렇게 종결 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이것을 마음에 라고 고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왜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은혜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다루면서 빌립보서신 강의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내 심령,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여기는 마음을 다스린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을 다스리거나 지키지 못해서 많은 것을 손해보고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환경을 만나요. 다양한 환경을 만나고 그 환경이 나에게 행복함을 줄 때도 있지만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그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그때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생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반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그 상태를 두 부류의 카테고리로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기뻐하는 쪽으로, 또 한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것을 자기가 갇힌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사도 바울이 못한 몫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선한 의도로 행하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환경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격려와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우리 삶의 대부분은 나를 불편히 여기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것이 훨씬 많아요.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은 빙산의 모습처럼, 빙산 위에 나와 있는 것은 한 10분의 1쯤 돼요. 물 아래에 잠긴 이 부분,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얼음덩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웃음이 없는가, 기쁨이 없는가, 이 90%에 해당되는 나에 대해서 불편을 야기하고 행복감을 박탈하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다스리거나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심령을 지킬 수 없다면, 다스릴 수 없다면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23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는 것, 그 심령을 채우는 것, 이 비밀입니다. 자, 이것을 잠시 보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열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은혜와 관련된 것을 이해할 때 시작점에 있는 키구절입니다. 키구절은 어떻게 한다? 외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여러분들에게 저희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어찌 보면 제 꽂혔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적 영광과 권리를 똑같이 보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생각보다 엄청나고 생각보다 거대한 존재예요. 평생 영혼 가운데서 묵상하고 알아야 될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알기 시작한 그냥 초보 단계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그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 본질을 가지시고 신적 영광과 권리를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요라는 말을 주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해서 필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요하신 분께서 우주라는 거대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 본질의 신적 존재인 그분께서 인간의 몸에 갇히는 성육신을 허용하십니다. 그 거대하신 부요의 주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축소하시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에 인간의 몸에 갇히는 제한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유대 땅이라는 제한된 곳만 다니시는 물리적인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7, 8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코 죽을 수 없는 분께서 죽음에 굴복하십니다. 왜요? 은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왜? 이 위대한 엄청난 창조주께서 하나님과 동등 본질을 가지신 이 아들께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규모의 희생과 낮아지심을 허용하셨을까? 나를 위하여.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나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무언가가 나를 향해서 발생했고 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염두에 두고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주 예수님께서 만약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산 수억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을까? 그 저자가 그래요. 나 한 사람 위해서 기꺼이 오셨을 것이다. 전율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한 인류, 그런 단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을 지목하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처럼 엄청나고 이처럼 거대하신 분이 없어요. 이처럼 종기로 옷 입으신 분이 없어요. 가난하게 되시면 뭐라고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시면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영혼 가운데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비참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셀 수 없을 정도의 세월 동안 가난한 채로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절연된 가운데 내가 피로를 느끼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아시고 이 은혜의 행진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되는 부요를 보게 하기 위해서 거대한 희생이 나를 위해 나를 염두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다 알지 못해요. 희한하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억 가운데는요, 피상적으로 정리된 상념들이 한 살 때, 두 살 때, 세 살 때 몇일 며칠 밤에 일어난 그 일들을 자녀인 나는 모릅니다.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자녀를 위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러한 고통과 수고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돌보는 고통과 수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는 이것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부모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자녀로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표현에 준해가지고 표현하자면 자녀의 부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나를 위해서 주 예수도 영광의 주께서 거대한 희생을 치루셨어요. 이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복락이, 희락이, 영광이, 존귀가 무엇인지 조금 알 바람이지 크게 다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조명하시면서 이게 거대한 뭔가가 걸려있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걸 정도라면 나라는 존재는, 그 존귀라는 것은 뭔가 거대한 비밀이 걸려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들으신 주께서 왕이 되고자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목자가 되고자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불편을 느끼고 때로는 감사를 느끼고 그분을 청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희락이 되기도 하고 각 감정을 거치면서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느 부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저는 그 긴 한절 가운데 이 부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이 늘 이 구절 암송할 때마다 다가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버리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여, 이미 나는 거대한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구나.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전폭적인 원과 그 은혜의 대상으로서 내 삶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내 믿음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젊은 세대는 이 노래 잘 모를 텐데, 한국에서 어버이날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고요. 이거는 1930년대에 작곡되었으니까 지금 한 8, 90년 전에 국문학자 양준홍 박사의 시를 어떤 작곡하시는 분이 곡을 붙여서 어버이날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1절에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게 1930년대 시니까 옛 표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3절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 없으라. 저 1절을 보면서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이게 기저귀 가느라고 이렇게 손빨래하고 했었는지 손이 날토록 고생하시네거든요. 우리 세대는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그래서 8, 90년 사이에 이게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경험 가운데 가장 가까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마음이에요. 인간 경험 가운데 엄마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감정선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근접한 개념이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자,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 15절 말씀.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이 구절을 알게 되고 한참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때를 지나 기도했던 구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4절에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게 인간의 경험이에요. 자식에 대해서 여인이, 지금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 엄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지극한 마음으로 아꼈던 어머니가 나를 혹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폭탄이 막 터지고 할 때 본능적으로 아이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또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엄마가 도박에 빠진다든지 춤바람이 난다든지 그러면 아이를 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이럴지라도 예외적으로 그림에는 없는데 가끔 예외적으로 그 특별한 엄마의 마음을 예외적으로 아이에게서 눈을 돌리게 하는 어떤 일이 발생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에서 말하는 시온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 세상의 영에 철학에 속아서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잘못되어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왜 나만 힘들게 하느냐고?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토록 힘드냐고?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느냐고? 왜 이토록 오래 침묵하느냐고? 주님께서 왜 내가 요구한 그 시간대 이런 모습으로 만나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이토록 힘든 가운데 죄와의 투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방치하는 것처럼 외면하시느냐고.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 예수님께서 그 천상의 자리에서 특권과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로 가셨을 때 나를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내 생애 가운데서 그 주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가져다 준 엄청난 사건이었고 주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영적인 도전이 없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더 거대한 전쟁을 벌여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오해하게 하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망각하게 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거대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심에 대해서 눈 감게 하는 그 전쟁이 나의 좌우에서 위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잊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요. 기초에는 보면은 두려움이 작용해서 진짜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역사하여서 나로 하여금 안전보장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저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내의 형제는 내 삶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은혜의 확신,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의롭게 된 나는 보통 신분이 아닌 것을 그리고 이 엄청난 은혜의 세계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으며 그 은혜가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으면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6절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다윗에게만 아니에요.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여 원망할 때에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께서 여전히 품고 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은혜를 확신해야 돼요. 이 진실을, 이 팩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흐르고 있는 이 은혜를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이것이 많이 엄청나게 낭비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낭비되는 이 시간보다 돈보다 우리 정력, 에너지보다 더 많이 낭비되는 것이 흐르고 있는 은혜의 낭비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낭비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태블릿을 가지고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라디오 방송이 나옵니다. 아나운서의 소리가 들려요. 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게 방금 소리가 들렸을까? 캡처가 되었을까? 내가 그것을 주파수를 튜닝해서 정확한 어떤 주파 숫자에 맞추는 그 순간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그 시그널이 어디서 왔어요? 계속 공중에 내가 그것을 틀기 전까지 오클랜드 시내 전역에 그 전파가 웨이브가 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그것을 온 시킨 순간에 내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강처럼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은혜를 거대하게 낭비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지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정도로 비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 눈이 한정되어 있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은혜가 이 아들을 위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엄마 미워해요. 엄청난 양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은혜를 구할 것. 지금 우리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린 것은 전혀 은혜를 모른다 아니면 뭐 은혜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여기에 대해서 개념조차 모른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구하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미 은혜를 받고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고 은혜의 대상이 되었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고 전파처럼 쉴 새 없이 우리 주위를 은혜가 둘러싼 가운데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열하는 이러한 은혜 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입니다, 예. 아, 이런 것을 구하면 되겠구나 하는 예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불가능하게 보이는 엄청난 것까지.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은혜.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와 간구형. 생각세계를 다스리는 은혜. 겸손의 영 가운데 걷는 은혜. 이 겸손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 주는 분명한 개런티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해 겸손의 영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섭리하신 왕의 반열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겸손의 영 가운데 걷는 은혜, 혀를 통제하는 은혜, 만남의 은혜, 만나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책, 만나야 할 환경, 만나야 할 기회, 만남의 은혜를 위해서 죄를 이기는 은혜, 주 안에 거하는, 지속적으로 거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은혜,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은혜, 주의 공급을 확신하는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목말라 하지 아니하는 은혜, 부르심을 완주하는 은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 쉴 새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구해야 되고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거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